베들레헴, 거룩한 반격의 시작.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S강남 공동체가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한 공동체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쁘게 리본까지 하고 오셔서 박수 퍼포먼스까지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환 지휘자님 수고해 주셨고, 우리 김대원 목사님, 우리 S강남 공동체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공동체들의 다양한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 제가 안수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안수하게 하셨는데, 어저께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안수하러 내려갈 때는 한 20명 무릎에 앉아 계셨는데 해도 해도 사람이 줄지를 않는 놀라운 역사가 끝없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처럼 결단하신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기도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것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냐, 얼마나 힘드시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앞으로 두렵고 떨림도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클리어 됐어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가 불같이 기도하니까 큰 은혜가 있었고, 어저께도 스페셜했지만 제가 내일 본문을 보니까 내일 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집에서 드리는 분들 내일 다 공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안 오면 후회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신가 임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또 내일 일어날 줄로 기대해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사람이 뭘 했겠어요? 여자 두 사람이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이 여인들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포들이 처음 이민 가면 70,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말도 안 통하고 그 영어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냥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뭐 굉장히 밑바닥 일부터 하듯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도 그랬던 거예요. 추수 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당시 가장 극빈 계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그래도 좀 풍족한 집안의 며느리였던 룻도 나오미와 함께 이제 남의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주워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룻은 망설임 없이 나섰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이 좀 상해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룻은 정말 많이 내려갔죠. 그 힘들고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보아스가 있었어요. 보아스를 인류 하얏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천한 이삭 줍는 일을 하다가 만난 곳. 거기서 축복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올려주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은 화려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만나는 것이 꼭 아닙니다. 저도 경험상 볼 때 너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스테이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사건처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줍지 않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실 때는 겸손히 내려가는 것이 룻이 보여준 베들레헴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이 나사렛 목수의 자리까지 30년간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져서 낮고 천한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곧 베들레헴의 정신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겉만 보고 무시하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듯이 세상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타는 차를 보고 입는 옷을 보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지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룻의 중손자가 되는 다윗도 아주 낮은 데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이 가난하고 미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8형제의 막내로서 들의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 미천한 일을 다윗은 대충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들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돌팔매 실력도 가질 수가 있었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있는 많은 혼자 외로운 시간을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보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받는 그 수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성을 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초라하고 가난한 시절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왕궁에 백날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베들레헴 정신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의 예배 자리에 달려가는 것. 오늘 아기 탄생을 처음 전해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그런 영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참 유대 중심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밤에 불침범 서는 목자들은 아마 가장 그 계급이 낮은 그 어린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달려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보려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항상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달려갑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없었어요. 늘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달려갈 수 있는 겸손, 그 열정,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어저께 또 배우셨죠?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땅 베들레헴은 우리는 그 룻과 나오미에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증손이 다윗 왕이 될 것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은혜의 빵집이라고 했죠. 영적인 첫사랑의 장소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거기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의 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긋날 때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히틀러한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당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였냐 그러면 히틀러는 아마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찍겠죠. 여기서부터 내가 무너졌다. 연합군이 여기 상륙하는 데서부터 나치 독일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한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너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가 언제냐 어디냐 하면은 마귀는 베들레헴을 찍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부터 다윗 왕이 태어난 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첫째 아담의 실패가 뒤집어지는 곳, 거룩한 반격의 시작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은 지독한 영적인 공격과 견제를 받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만큼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이거 타임슬립 영화인데 어떤 위대한 왕을 태어나기 전에 죽이기 위해서 타임머신으로 악한 세력의 사자들이 돌아가는 거죠. 이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 당시는 그 왕이 굉장히 시골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가서 싸우고 이거란 선한 제국 쪽에서도 전사들을 보내서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지키려는 뭐 그런 그 판타지 영화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마귀는 이 베들레헴의 영적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견제합니다. 헤롯 왕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 블레셋의 대군이 어디다 진을 치냐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진을 칩니다. 베들레헴을 아주 겹겹이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다윗이 자고 나고 자란 베들레헴을 건드려서 다윗에게 경고한 거예요. 앞으로 네 고향부터 시작해서 네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모든 걸 파괴할 것이다 라고 왕이 된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힘이 들고 그렇지만 왕이 되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고향을 지키겠다고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도 없고 힘들던 이 와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세 용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수만 명의 적군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다윗이 옛날에 마셨던 물을 길어다 줍니다. 그 우물물 하나 길어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 세 명이 살아온 게 기적이죠. 블레셋도 충격을 받았어요. 단 세 명이 저렇게 목숨 걸고 들어와서 완전히 진중을 초토화시키면서 다윗에게 우물물 하나를 갖다 줬는데 이 우물물의 의미는 큽니다. 너희 블레셋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죽은 다윗은 이런 모욕을 당하실 뿐이 아니다. 베들레헴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새 용사는 그런 메시지를 베들레헴을 공격하는 적군에게 던져준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마귀에게 역습을 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마귀의 군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받아쳐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사탄의 악몽이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이 공격받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잠재력이 큰 곳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 같은 이것이 요충지라면 마귀의 공격이 클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건축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부터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온 것이고 이제 우리는 흥분하고 입당 예배하면서 야 장소 좋다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우리 교회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정신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계속되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떠난 직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너는 이집트로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피신한 거예요. 헤롯은 약속대로 왕을 찾아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돌아와 자기에게 알려주기를 기다렸는데 강간무소식이니까 그때야 속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들레헴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정말 권력을 잡기 위해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한 아주 잔인한 인물이거든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인근의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학자들은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지만 그날 밤 죽은 아기가 수십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 전체를 충격과 비탄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잔인함, 이것은 세상 모든 왕들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는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헤롯의 이 모습, 왕이 나셨다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모습,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의 모습은 어쩌면 죄로 무너진 인간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진짜로 계셨다는 것, 우리는 가짜 왕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왕이 싫겠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모습이 바로 사탄 루시퍼의 모습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메시지.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왕이 돼야지, 네 인생은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느냐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왕좌를 나누지 않습니다. 속이 좁습니다. 나의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존재가 나타나면 경계하고 죽여버리죠. 이런 작은 헤롯 신드롬이 우리 안에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도 우리의 신하로 부리려고 하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던졌던 그 질문, 왕으로 나시니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죄 많은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말구에 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반발하는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죽여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을 수 없거든요. 그분에게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했다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헤롯이 죽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작은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이 죽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객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죽어야 예수님이 온전한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갈 길을 찾을 거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능력과 기적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왕이 다스리면 형편없는 나라가 돼요. 위대한 왕이 다스려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 다스리면 내 인생은 형편없어져요. 위대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에게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을 공격한 이 헤롯 왕의 분노는 아기 예수를 향한 마귀의 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붉은 용이 이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자가 낳은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가리키고 공격하는 붉은 용은 헤롯을 앞세운 사탄 마귀의 군대입니다. 마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의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노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인간을 속박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마귀에게 대한 역습이죠. 세상의 진정한 주인도 아니면서 가짜 왕인 주제에 진짜 왕 행세를 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역습,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으셨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들고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괴물들의 공격을 받죠.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악한 샤오론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샤오론의 사자들이 이걸 알고 중간에서 수많은 죽음의 자객들을 보내서 프로도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죄라는 절대 반지는 아기 예수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분열과 다툼이 있던 곳에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권세 잡고 있던 마귀는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제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공격한 헤롯의 공격은 그냥 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서운 마귀의 선동이 있는 거지.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몰아간 데는 다 사탄의 배후 조종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을 공격한 마귀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공격하던데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로 선포했어요. 그 선포와 결단의 소리가 영적인 세계로 쩌렁쩌렁 울려나갔는데 마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어떤 헌신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할 때 그렇습니다. 아우리치가기로 결심할 때, 집사 장로 직분 받을 때, 목회자 되기로 헌신할 때, 저도 보니까 교회 개척할 때, 건축할 때, 중요한 일 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와요. 예수 믿는 가정이 공격받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교회들은 이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견뎌내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선교 가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신했으니까 그런 거죠. 마귀가 보기에 여러분이 에이스니까, 정말 무서우니까, 절대 반지를 파괴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안수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아 이제 새벽기도의 워밍업은 끝났구나. 바로 부흥회다. 바로 메인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도가 아주 작은 호비 쪽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할퀴고 넘어졌지만 친구 등이 업혀가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절대 반지를 붙잡고 가서 이걸 부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든5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온 새로운 교회입니다.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엄청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이제부터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해올 것입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공격해올 것이고 서로 간에 팀워크를 흔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텐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잖아요. 제가 참 이 입당하자마자 특세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베들레헴 가든5는 놀라운 영적인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베들레헴을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독한 공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교회가 들어온 가든5 우리의 이 예배 성전이 열방으로 복음의 전투기들을 보낼 놀라운 복음의 항공모함 우리 시대의 베들레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당하자마자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이 공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